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석.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이라는 구절은 애매하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첫 번째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이게 두 번째 원칙이다.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건데 그 105페이지에 나와 있죠.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에 대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사람들의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된다. 근데, 모든 정치가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떤 선발 체제를 택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평등하게 개방된 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해석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인가를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자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부분, everyone's advantage. 이 부분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equally open to all. 이 부분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해석이 나오는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111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평등하게 개방됨이라고 따옴표되어 있는 데가 두 번째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게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 평등하게 개방됐다는 것을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and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 그 체제가 효율적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연적 자유 체제라는 해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뭐, 반면에,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차등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평등하게 개방된다는 것을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두칸 모아보면은, 두 개를 모아보면, 민주주의적 평등이 된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체제 A, 자연적 귀족주의 B, 자유주의적 평등 C, 민주주의적 평등 D,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A, B, C, D인데 어느 것이 가장 제2원칙에 관한 가장 타당한 해석인지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12페이지 문단 3으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해석이 될 자연적 자유체제 해석 A 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자,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 자연적 자유체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 즉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제도나 혹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되도록 조정된 효율성의 원칙으로 이해된다. 즉 사회 기본 구조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랑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이 말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또두 번째 부분, 즉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다. 직책과 직위가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으면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영어로는 careers are open to talent. 재능 있는 자에게 커리어 이 출세는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즉, 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있고, 관직에 시험을 쳐서 출세할 수 있다. 네가 시험을 붙을 수 있다면. 모든 해석들에서 내가 가정하는 것은, 모든 해석들, 즉, A, B, C, D, 이 모든 해석들에 있어서 평등한 자유원칙에 관한 제1원칙은 충족되고 있다는 것은 가정을 한다는 거죠. 즉, 자연적 귀족주의도 제1원칙 충족되고, 자유주의적 평등도 제1원칙 충족되고, 왜냐하면 제2원칙은 축차적 서열에서 제1원칙에 뒤에 오는 것이고, 그렇게 뒤에 오는 제2원칙을 해석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제2원칙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은 제1원칙의 충족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체로 자유시장 체제라는 점을 전제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평등한 자유체제를 충족하고 있다면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각자가 생산의 다른 측면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시장 체제를 하나의 경제 메커니즘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생산수단의 사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생산수단. 생산수단은 자본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은 공유되는 상태에서 자유시장 체제가 운용될 수도 있겠죠. 가장 단순한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자본이나 토지를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는 대단히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라서 돈만 내면, 즉 이자나 지대만 지불하면 토지와 자본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이 국가로부터 토지와 자본을 차용하여 이자와 지대를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된 이자와 지대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평등하게 분배되거나 아니면 공공재 생산에 쓰이게 된다면 자유시장 체제를 충족하면서 생산수단은 공유되어 있는 하나의 모델을 생각해 볼수 있죠. 뭐그 모델이 작동 가능하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시장 체제가 아니고 제1원칙을 충족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참여 계획 사회주의가 과연 제1원칙을 충족하면서 자유시장 체제가 아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데, 제 생각에는 결국 참여 계획 사회주의든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고 또한 어느 정도 사회가 작동 가능한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인센티브 제도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가 자유로운 선택과 결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자유시장 체제라고 볼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두지 않거나 아니면 자유스러운 선택이나 분업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제1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자유시장 체제가 바로 경제체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 점은 뭐 특별한 은밀한 논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롤즈의 논의의 기반이 어떤 기반을 두고 롤즈가 논의를 전개하는가를 자기 스스로도 밝혀두는 것이고 독자로서도 제1원칙의 충족 이 축차적으로 우선되는 것과 자유시장 체제라는 것을 경제체제로 전제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 자유체제가 내세우는 것은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 구조가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 직위들이 그것들에 대한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을 경우에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해석 A, 자연적 자유체제, 해석 A의 핵심은 체제 자체는 생산이나 뭐 생산의 조직이나 이런 체제 자체는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 구조고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으면 그 자체가 정의로운 것이다. 게임 끝. 이것이 바로 해석 A의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것은 이러한 할당이 초래할 결과에 상관없이 부와 소득 권한과 책임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체제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초래할 결과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죠. 결과에 상관없이 여기 땡땡땡땡 이렇게 강조를 해보실 수 있겠죠. 즉, 뭐 100명이 사는 사회가 있는데 100명 중에 뭐 30명은 되게 돈을 많이 벌고 70명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번다.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기본 구조가 효율적인 체제로, 경제 체제로 딱 짜여져 있고, 또 이 70명 중에 법으로 너는 어떤 직위를, 공직을 맡을 수가 없다느니, 사장이 될 수가 없다느니, 아니면 전문직을 할 수가 없다느니,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면 정의로운 거다. 결과 어떻게 되든, 70대 30이 되든, 20대 80이 되든, 10대 90이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 학설은 다른 해석들에도 관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 라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원문의 이제 전치사가 오브인데, 오브, 그러니까 순수 절차적 정의 중에서 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학설은 다른 해석들에도 관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기본 구조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그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규칙을 딱 지켜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뭐 결과의 실질적 내용을 다시 재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켜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순수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는 그 규칙, 이것만 지키면 정의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규칙이 과연 타당한 규칙인지 그거를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격투기를 하는데 80kg짜리와 45kg짜리 권투 선수가 붙어서 무제한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사람을 이렇게 권투를 하면서 뭐 팔꿈치 공격하지 마라 뭐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규칙이 있는데 체급 제한 규칙은 없단 말이죠. 이게 체급 제한 규칙이 없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은 체급이 대체로 결정이 되죠. 뭐 불리고 줄이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한 체급이나 아주 노력했을 경우에 두 체급 정도의 그 플렉스블한 차이를 가져올 뿐이지 뭐 경량급이 헤비급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규칙을 무제한이다 그러면은 권투가 물론 이제 가장 체급이 높은 헤비급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센지를 가리는 경기가 될 뿐이지 그것이 모든 사항을 고려한 순수 절차적인 게임이다.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규칙에다 넣어야 되는데 걔를 고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적 자유체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 되게 엉성한 규칙을 세워서 그것만 적용하면 결과는 어떻든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허점이 있다. 문단 4. 이쯤에서 자연적 자유체제가 말하는 기본구조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어서 원칙은 바로 기본구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식화된 파레토 최적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 자유체제는 공리주의의 한 아류가 아니거든요. 지금 논하고 있는 자연적 자유체제는 공리주의의 한 아류가 아니고 제2원칙, 즉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그 원칙에 대해서 특수한 해석을 깨야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효율성이다. 그 효율성은 파레토 최적이다. 파레토 옵티멀리티. 자, 확실히 이 원칙은 원래 제도에 적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특정 형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사이의 상품 분배나 생산 양식 등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 파레토 원칙이 뭘 말하느냐? 파레토 원칙의 뜻이 뭐냐? 어떤 분배 양태가 효율적이라고 할 경우는 분배 양태라는 것은 configuration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분배 양태를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빈곤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약간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을 때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더 나아지려면 누군가는 더 나빠져야 된다는 거죠.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고 나면. 파레토 최적이 안 달성된 때는 어떤 거냐? 내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더 나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자영농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특별히 교환을 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교환을 하지 않고 또 특별히 교환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교환을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원래 좀 만만디 스타일이고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A도 농업을 짓고 B도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분업해서 농기구 같은 거 만드는 일을 좀 분업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데 서로 물물교환도 하는데 A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필 받아 가지고 엄청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A가 농사 지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추어 봐서 전년도에 비춰서 올해 A가 농사를 열심히 지음으로써 B가 손해본 게 있어요? 손해본 거 없죠? 손해본 거 없어요. 그런데 A는 더 나아졌죠. 자기가 농사 열심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전년도는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보다는 보통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은 특히 분배 양태와 관련된 것인데 분배 양태나 생산 조직이 한 가지 단일 재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포도주가 있고 빵이 있는데 포도주만 너무 가지고 있거나 빵만 너무 가지고 있으면 포도주만 가지고 있으면 배가 고플 것이고 빵만 너무 가지고 있으면 목이 텁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회 모든 빵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사회 모든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빵과 포도주를 교환하기 시작해요. 교환해서 포도주와 빵 사이의 각자 균형을 깨야 할 텐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환하고 싶지 않은 지점. 그래서 어떤 포도주와 빵의 각자의 조합이 생겼는데 거기서 둘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싫다는 거야. 포도주 가진 사람은 아직 약간 빵이 더 모자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빵을 좀더 주세요. 포도주랑 교환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빵을 처음에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야. 아니 난 포도주 이제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술 취해서 술도에 빠져 죽을 것도 아니고 포도주 싫어. 라고 말했을 때 이제 파레토 최적에 도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B가 싫어하는 짓, 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싫어하는 짓, 즉 빵을 포도주랑 바꿔버리는 그 짓을 하지 않고서는 A의 기대치를 더 높게 할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생산 조직이 효율적이라 하면 투입을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상품을 적게 생산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이 원칙의 적용은 실제로 그것이 효율성의 원칙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파레토 원칙의 뜻이라는 것은 주로 교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협동적 조정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협동적 조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레토 최적에 미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협동적 조정과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게 되겠죠. 여기서 협동적 조정이라는 것은 공공재의 생산도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재화의 분배나 생산의 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일부의 사람들을 유리하게 할 길이 아직 있을 경우에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아직 두 사람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교환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비효율적이다. 나는 원초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효율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파레토 최적의 원칙을 의미할 것이다. 어떤 체제가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파레토 최적의 의미에서 효율성을 따질 것이라고 본다. 그 외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효율성은 규범적 의미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규범적 의미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냉큼 택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효율적이다, 효율성의 논리다 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파레토 최적의 원칙에 의해서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주먹구구 공리주의와 부극대화 원칙에 의해서 효율성 원칙의 의미를 풀이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FTA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성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느냐 할 때의 효율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그냥 전체 국가의 GNP라는 그 수치가 늘어난다, 이 의미밖에 없지, 그것이 경제 자체가 파레토 최적을 더 달성하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FTA를 하면 농민의 처지나 농민의 처지는 분명히 나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농민의 처지를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레토 최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경제학적 의미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특수한 규범적 입장을 전제해야 돼요. 즉 공리주의다. 주먹구구식 공리주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효율적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은근슬쩍 규범적인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정치 담론에서는 이 점이 전혀 토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효율성의 원칙을 그래프로 좀 보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쓸데없는 페이지인 것 같은데 왜 롤즈가 이걸 넣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자, 강의를 한다고 한 이상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이해 안 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X1과 X2에게 분배될 일정량의 재화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곡선 AB는 우리 그림 3에 곡선 AB가 나와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파레토 기준을 만족시키는 분배 가능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랑은 다른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한 사람의 어떤 효용 곡선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 사람의 효용이 동일한 지점들을 연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표축은 A와 B가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상품 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재화, 가치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고, 얘는,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는 우리가 곡선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아무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 3에 나와 있는 AB 곡선, 무차별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X2는 뭐 나아지고 X1은 나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이 곡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재화를 분배했을 때 X1과 X2가 파레토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파레토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갖는 기대치의 조합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에서는 더 이상 유리한 분배 방식이 없게 된다. 이점 이상으로 더 이상 유리한 방식은 없게 된다. 그래서 AB상의 곡선상의 점들은 모두 효율적인 점들이다. 이 곡선이 그리는 도형 안에 있는 점들은 전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어쨌든 문단 6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AB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점들임이 분명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효율성 원칙은 그 원칙 자체만으로는 재화의 어떤 특정한 배분이 효율적인가를 선정해주지 않는다. 즉, 효율적인 배분 가운데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데는 정의의 원칙,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 문단 7. 두점 가운데서 한 점이 다른 점의 북동쪽에 있다면 그 점은 효율성의 원칙에서 볼때 보다 우월한 점이 된다. 즉, 효율성의 원칙만 가지고도 가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림 4에서 뭐 예를 들어서 FD가 F보다 낫다느니 F뿐만 아니라 그 OBDA 그오 소문자 B 대문자 D 그다음에 소문자 A 요 직사각형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효율성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전부 다 D보다 못해요. 전부 D보다 못해. 요즘 중에 어느 글을 하나 찍어도 D보다 못하단 말이죠. 왜냐면은 X1과 X2 둘다다 나아지니까. 둘다이 직사각형 안에 X, Y 좌표축보다 이 A, B라는 좌표축의 값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위에 이렇게 C를 해도 C는 항상 이 E를 수직 꼭지점으로 하는 이 호의 어떤 점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C에서 또 직사각형을 그리면 C에서 또 OX2와 OX1의 수직인 직사각형을 그리면 어떤 점보다 낫다. 요 호는 왜 그렸는지 또 모르겠네. 호는 필요가 없고 여기서 E하고 비교를 하면은 C가 더 우월하다. C가 더 우월하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건데, E하고 D를 비교해 보란 말이죠. 또는 E하고 F를 비교하거나, E는 이제 파레토 비효율이니까 C하고 이제 D를 비교해 봅시다. C하고 D를 비교하면 둘다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긴 한데, 그럼 뭘 선택하냐? 모른다. 효율성 원칙은 상호간에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거기다가 이 직사각형 내부에서만 우월하다, 열등하다를 따질 수 있지. 직사각형 외부로 넘어가면 다른 규범적인 문제가 섞이게 되기 때문에 열등하다, 우월하다 따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C랑 F랑 비교해 보세요. C를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그려봐요. 그러면 좀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죠. 즉, C점은 그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에 있는 어떤 점들보다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F는 그 직사각형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가 F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F에서 C로 가려면, 누군가 나빠져야 돼. 누가 나빠지죠? X1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C를 좌표축을 우리가 숫자를 매겨서 뭐 1,4다 이렇게 보고 F를 2,2다 이렇게 보면은 그 Y 좌표 값이 나타내는 X2의 어떤 기대치는 2에서 4로 높아졌지만 좌표값으로 나타내는 X1의 기대치는 2에서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파레토 효율을 더 개선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의 원칙은 대단히 허약한 원칙이다. 뭐 하기에? 사회체제를 선택하기에 대단히 허약한 원칙이고 빈틈이 너무 많아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원칙을 더해야지만 실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적인 원칙으로 그림사에서 보세요. 45도선이 나와 있죠. 45도선을 평등분배선이라고 보고 평등분배선에 더 가까울수록 더 우월한 체제야 하는 원칙을 추가해 버렸어요. 추가하니까 어때요? F가 C보다 낫고 D가 C보다 나은 것은 물론이고 F조차 C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상으로 공증으로서의 정의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효율성의 고려점들보다 우선적이기 때문에 F가 C보다 낫다는 것이 나중에 논증될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헷갈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롤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파레토 최적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효율성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된 역할만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원칙,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자유체제의 첫 번째 부분의 해석은 매우 불충분하다. 효율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사회적 기본구조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오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게임 끝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설프고 그런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꼭 이 그래프를 넣었어야 될까? 의문입니다. 자, 문단 10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의 원칙은 대표적인 사람들의 기대치와 관련하여 기본구조에 적용시킬 수 있다. 적용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동시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 어떤 다른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규칙들을 변화시키거나 권리 및 의무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때만 오로지 기본적 구조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할당이 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에 적용을 하면은 A체제와 B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A체제가 뭐 이렇게 수성과 손질을 했는데 얘가 파레토 개선을 할 게 있을까? 없을까? B체제 한번 개선을 해 B체제로 바꾸면 이게 파레토 개선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B체제로 가는데 누가 좋으니까 B체제로 갈 거 아니에요. 영희가 좋아. A체제에서 B체제로 가면 영희가 좋아. 근데 철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A체제든 B체제든 철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A체제보다 B체제가 파레토 효율적인 기본구조를 가진 체제죠. 그러니까 규칙을 뜯어고쳐가지고 권리 의무 할당을 뜯어고쳐서 B체제로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데 이제 B체제에서 C체제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C체제로 가면은 영희는 더 좋아져. 그런데 철수가 나빠져요. 그러면 C체제로 가는 변화는 파레토 효율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B체제에서 이제 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기본구조에는 여러가지 효율적인 체제들이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효율적인 분배들 중 문단 11 정의론 하나를 선정하는 정의관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다. 자, 이것에 성공한다면 효율성과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효율성과 양립한다는 건 뭐죠? 이 아까 봤던 그림 3과 그림 4의 파레토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면서도 즉 그림 4에서 F가 아니라 D와 같은 점을 선택하면서도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그런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체제의 효율적인 안에서 더 이상 분배를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식의 생각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내포하고 있는 식의 생각 방식이죠. 생각 방식이 사회체제가 효율적이면 분배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이것은, 이런 생각에 따르면 모든 효율적인 체제는 똑같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된다. 자, 당연히 검토해봐야 된다. 개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할당함에 있어서 매우 이상한 말로 들린다. 어떤 말이? 모든 효율적인 체제는 똑같이 정의롭다. 상관이 없다. 어느 것 택하든 임의적이다. 이런 말은 이 경제학의 분석으로 규범적인 문제까지 모조리 해결하려는 그런 주장에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주장인데, 이게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모든 것을 갖게 되건 어떻든 정의의 관점에서 볼때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 그림상에서 그 그림사에서 B점, 비절편의 점을 보면은 그거나 아니면 D점이나 정의 문제에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런 단순히 일정 제한을 나눈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보인다. 자, 어떤 여건하에서는 농노제도도 지주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제대로 개혁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농노제도 효율적인 것이 된다. 네, 효율성 원칙이 너무 허약한데, 이 허약한 걸 마치 안 허약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특정한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전제하고 있는 공리주의적인 발상이다. 문단 12. 근데 이상과 같은 고찰은 효율성의 원칙만으로서는 정의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준 것뿐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충되어야만 한다? 119. 119페이지. 특정한 효율적 분배는 최초의 자산 분배, 다시 말하면 소득과 부, 천부적 재능 등의 최초의 분배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의 각 분배에 따라 일정한 효율적 결과가 달리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단순히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우리 자신의 최초 분배가 결정되는 기반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게임을 했는데, 효율적인, 게임 보상 결과를 주는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게임 참여자들이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존 자원들을 최초에 어떠한 형태든 쥐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공정하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임의적인 사태에 의해서 누구는 이길 수 있는 이점을 많이 쥐고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이점을 적게 쥐고 그렇지만 누구도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때.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게임에 참가했을 때 그렇게 지게 된 것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 분배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암시되어 있는 체제에 의해 규제된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체제는 이 게임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고 말로 다 얼버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누구는 많이 지고 누구는 적게 지고 게임을 시작한다 해도 어쩔 겨. 뭐다 참여할 수 있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기회균등, 형식적 기회균등을 요구한다.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아무도 법적으로 대학 총장이 되지 마, 뭐 국회의원 되지 마, CEO가 되지 마, 전문적 연구원이 되지 마, 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자산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천부적 자산의 분배가 먼저 있고, 천부적 자산은 뭐 잘생기고 건강하고 머리 똑똑하고 이거겠죠. 가 사회적 여건, 부모가 부자라거나 뭐 이런 것들과 애군 혹은 행운, 투자를 했는데 투기를 했는데 이제 강남의 땅값이 올랐다, 이런 우연적 변수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사용됨으로써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사실은 물리학자로서 대성할 재능을 지니고 있는데 얘가 불행하게도 피겨 스케이팅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걸 보고 7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밤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겨 스케이팅을 열심히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천부적 재능은 있었지만 또 부모님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될수 있는데 그냥 그 지역 대회에서 우승이나 하는 피겨 스케이터 선수로 그냥 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누적된 결과이다.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 자유체제가 갖는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이 모든 것들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한데, 이게 엄청난 결정력을 갖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게 될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해석, 즉 해석 C에서는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 더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과시켜서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에서는 직이란 단순히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뭐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 기회평등과 실질적 기회평등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제 보통 영미에서 학자들이 equal opportunity라는 말을 쓸 때는 실질적 기회평등을 의미하는 식으로 많이 써요. 이게 형식적 기회균등은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A도, 영희는 아버지가 미숙년 노동자이고 어머니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아야 되지만, 영희가 받는 수업이나 영희가 재능을 보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 자원의 양이 부잣집 철수가 동일한 재능을 보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특히 그 재능의 개발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양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체제 내에서 그들의 최초의 지위, 예를 들어서 계급, 그리고 이게 초기에 이게 중요하니까 주로 부모의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원칙에 대한 문단 14, 자유주의적 해석이 의도하는 것은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해석에 의해서도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투기로 인해 생긴 소득은 대부분 국고로 환수되어서 재분배에 써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부적 운명의 영향, 아버지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문화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는 기회가 우리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제도는 계급의 장벽을 철폐시키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해석이다. 뭐 이게 곁길로 새는 말이지만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제도가 계급의 장벽을 철폐시키도록 기획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를 유지하는 한 학교 제도가 계급의 장벽을 철폐시키지는 못하겠죠. 오히려 공정 기획균 등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 단계의 학교의 그 사닥다리에서 전 단계에서 이룩한 성취가 다음 단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질의 교육 자원을 제공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서는 안 돼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근데 학교 제도의 어떤 핵심적 요소가 전 단계의 그 학업 성취를 후 단계의 학습 기회에 필연적으로 연관시키는 제도로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려면 계급의 장벽을 기회균등을 위해서 철폐시키려면 학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기회가 누구에나 제공되어야 되고 어떤 학교 교육자원을 사실상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교육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해야 되고 어떤 교육의 학습 기회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전망을 결정해서는 안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미숙년 노동자로 3년 일하다가 대학의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일적으로 대학을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의 강의들이 전부 MP3나 동영상으로 아주 싼 값으로 이렇게 팔려야 되고, 그것도 최고의 강의를 하는 사람들 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걸 듣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육 자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든가, 책을 빌려 본다든가, 논문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동일한 정도로 설비를 갖춰 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을 보고 하는 공부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의 학교 제도를 유지한다, 전일제의 연령별로 이렇게 구획되어진 사람들이 차근차근 전진하면서 이렇게 탈락되고 어떤 딱지를 받고 이때 중간과정의 학업성취 평가를 받고 그것을 다음 학습기회의 선별자료로 쓰는 그에 의해서는 자유주의적 해석이 의도하는 이 목적, 즉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목적마저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달성될 수 있겠죠. 121페이지 문단 15. 자유주의 입장이 분명히 자연적 자유체제보다 낫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자가 되냐 아니냐, 뭐 운이 어떻게 막 했냐 아니냐. 그래서 어릴 때 피겨스케이트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가 피겨스케이트를 배웠지만 결국에 가서야 깨달은 것이죠. 피겨스케이트로 국가대표 선수로 나갈 만큼 재능이 없구나. 지역대회에서는 몇 번 우승을 했지만 이제 망했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기회가 안 주어져. 이제 연령으로 너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이거지. 그렇지만 그런 거를까지 적어도 자유주의적 해석 이상에 의하면, 아이디얼에 의하면 경감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자유체제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나은데 문제가 아직 있다. 남아있다. 뭐냐? 잘생기고 똑똑한 건 어떻게 할겨? 이런 거죠.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한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점은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배경적 체제들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는 배분의 몫이 천부적 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죠.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라는 그 경제학 논문도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제 무역의 발전,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소통 공간이 점점 더 통합될수록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플로리다 주에서 제일 노래 잘 부르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제일 잘 부르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들어도 몰라 누가 더잘 부르는지. 엄청난 그 클래식의 조예가 깊은 사람만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지. 사실 저도 그런 거는 모르고, 저는 사실 그 이천 쌀밥이 좋은지 아니면은 그 햇반의 쌀이 좋은지 그것도 구분 못 하거든요. 몰라. 모르지만 만약에 값이 똑같아. CD는 똑같이 12,000원이란 말이에요. 12,000원이면 미국에서 제일 잘 부르는 사람 거 사죠. 당연히.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잘 부른다 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잘 부르는 사람이 다 독식하겠죠. 승자 독식 사회 아닙니까? 그 슈퍼스타의 경제학이자 승자 독식의 경제학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 이 플로리다 주에서 제일 잘 부르는 이 소프라노와 미국에서 제일 잘 부르는 이 소프라노에 있어서 노력의 차이는 거의 없어. 노력에서 이두 사람 모두 하루에 몇 시간씩 똑같이 연습하고 했지만 당연히 이 미국에서 제일 잘 부르는 소프라노가 그게 뛰어나죠. 천부적 재능이 뛰어나단 말이야. 그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아인슈타인 되겠죠. 그런 거는 뭐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억소리가 뭐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근근히 지역에 어떤 약간 나이트클럽 비슷한 데 가가지고 먹고 산다. 노래 불러주고 먹고 산다. 이러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인 것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두 사람이 부모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똑같았다 하더라도 이건 자의적인 것이다. 소득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걸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행운. 살아가면서 로또 당첨되듯이 뭐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거에 의해서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자산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누가 이렇게 뇌조합이 약간 잘 돼가지고 엄청난 그 결과를 이루냐 마느냐 이게 결정되는데 이게 없다. 그 결과는 허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부적 자산의 분배에 의하여 따라 천부적 자산의 분배에 따라서 일단 점유한 소득과 부의 분배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라는 거죠. 즉,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다. 그래서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 이유만큼만 가져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천부적 능력이 개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위에 방금 허용할 이유가 없다까지는 자유주의 입장은 원리적인 결점이고, 그 밑에 더욱이부터는 실제적인 결점, practical problem이죠. 기획균등의 원칙은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능 IQ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실성, 아니면은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실제에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능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완전히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존 롤즈의 정의론에 있어서 또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죠. 참 엄격하신 분이다, 존 롤즈께서는.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존재되고자 하는 의욕, 의지 그 자체까지도 결정된 것이다. 노력에는 보상이 있어야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너는 열심히 노력 안 해가지고 내가 놀 때는 당구장에 내가 공부할 때는 당구장에 있었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찌그러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롤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력하며 힘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에 의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도덕적으로 역시 여전히 임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어느 사실? 즉 동등한 기회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있는데 없게 만들어 줄게 하는 어떤 그 호황된 약속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 하고 영향을 완화시키는 어떤 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천부적 운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를 원리적으로 허용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완전히 달성한다는 자신의 약속 이행에 실패한다는 두 가지 문제점, 이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갖게 된다. 자, 문단 15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라 했던 그 문장이 너무 메타적인 언술이 아닌가.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노지과 같은 정치 철학자에 의해서 롤즈는 역사 과정적 정의를 무시한 분배 정형적 정의론의 추구자다.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노력하고 힘쓴 게 전부 다 결정된 거라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노력하는 거에는 그게 아무리 결정됐다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불쾌가 동반이 되죠. 불쾌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불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회 체계가 선택과 책임은 자기 책임을 하나의 전제로 깔고 있는 사회라면은 이런 메타적인 언술, 결정론적 언술은 그 사회 체계의 어떤 제1 원칙, 자유의 어떤 원칙과 약간 그 정합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즉, 이 성인은 합당한 보상 체계가 공지되었고 자신이 사회가 최선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알았을 때는 의지를 새로이 다잡을 수 있고 그렇게 의지를 다양하게 다잡아서 약간 불쾌감을 느끼면서 노력한 결과 또는 노력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원칙도 있는 것이죠. 다른 원칙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분배의 측면과 그 분배의 불평등에 도덕적 이유가 결부되어야 된다는 측면만을 본 것은 약간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문단 16.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적 귀족주의의 입장에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해석 B의 입장이죠. 형식적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자연적 귀족주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사회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을 정진시키는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래서 커리어가 사닥다리가 있는데 뭐 귀족의 집에 태어난 사람은 뭐 여기서의 귀족이라는 것은 법적인 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자를 귀족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똑똑하거나 전문직에 있거나 부자거나 하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 이익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불이익을 보는 건 놔둔단 말이에요. 놔두는데 그런 CEO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선을 정진 그 공직이나 그런 권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자리를 운용하는 원칙은 보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선을 정진시킨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 귀족주의의 입장이다. 자연적 귀족주의에 있어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실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이 결부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흥미로운 것이지 실제상으로 이런 자연적 귀족주의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형식적 기회균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체제는 약간 그 허술한 주먹구구식 공리주의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래서 문단 17, 자유주의적 입장이나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은 모두 불안정한 것이다. 모두 불안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배의 몫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자연적 운수 중 어느 하나의 영향으로 받게 될 경우 반사적으로 반드시 다른 영향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는 똑같이 자의적인 것이다. 즉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교육적 자원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좀 더 복잡한 전문적인 커리어에 가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천부적으로 이 키가 사춘기에 키가 크단 말이죠. 사춘기에 키가 크도록 이렇게 천부적으로 돼 있었어요. 사춘기에 키가 크면은 리더십이 생긴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생겨서 그런 커리어에 좀 더 접근하기가 훨씬 쉽단 말이죠. 미국의 CEO들 보면은 180cm가 넘는 사람이 70%가 넘는데 실제로 미국의 180cm 넘는 남자는 1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키 큰 게 엄청 이득이나. 근데 그냥 키 커서는 안 되고 청소년 때 키가 커야 돼. 나중에 그냥 군대 갔는데 키가 컸어요 이런 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건 쓸모가 없고 청소년 때 키가 커가지고 그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유리한 고지에 의해서 자신의 퍼스널리티 개성이 확립되는 거죠. 그 개성이 리더십에 유리한 개성들이 함께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천부적인 운인과 사회적인 운이 결합된 것인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느 것이나 똑같이 자의적인 것이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은 그 아름다움의 과학이라는 그 요상한 책을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 좀 약간 살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뭐 그토록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어떤 결국 무엇에 의해 움직이냐 결국 미남 미녀는 못 이긴다 뭐 이런 뭐 그 중에 되게 하여튼 기분 나쁜 실험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공항에 그 공중전화기에 그 우체국 그 우표까지 다 붙어 있는 우표가 안 붙어 있어요. 우표 안 붙어 있고 그 지원서 대학 입학 지원서가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포스트잇으로 편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청소년 여자 청소년의 어떤 글씨로 휘갈긴 게 아빠 출장 잘 갔다 와요. 사랑해요. 제 대학 입시 원서 우편으로 붙이는 거 꼭 잊지 말고요 이러면서 안에 보면은 원서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구와 대조구 이렇게 사진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것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참 우편으로 붙이는 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붙인 건 아니라 하겠죠. 왜냐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붙여준다는 거는 우편으로 붙이고 끝이야. 그 사람하고 영원히 볼 일이 없어. 그 원서를 넣은 그 여고생과 볼 일이 아예 없어. 볼 일이 없는데 그냥 이것이야말로 비호혜적인 선의의 발휘의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비호혜적인 선의의 발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분 나쁜 실험. 그러니까 저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소지물을 잘 챙깁시다.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적인 입장에 이르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할 필요는 하지만 결국 이 입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이 모든 논증은 엄밀하게 말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하게 될 것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밀한 논증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차등의 원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방금 D 해석을 논증한 것은 아니다. 논증한 것은 아니고 D 해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A, B, C 해석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다 유리하게 해석하는 길을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민주주의적 해석이 최선의 선택이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도 원초적 입장인 사람들은 차등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평등하게 개방된다는 그두 번째 원칙을 공정한 기회균등이자 차등의 원칙으로서 해석하게 될 것이다. 잠시 쉬고 1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